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넷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식의 넷에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반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넷에보다 현세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신앙생활의 초점을 현세에 두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처럼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사는 신자들에게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현세주의적인, 현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곧 세상을 자신의 삶을 지탱시키는 이유와 근거로 삼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신앙이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소망의 근거를 세상에 두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부활신앙을 소유한 신자, 올바른 넷의 신앙을 소유한 신자는 그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자유롭고 그리하여 현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이 신자에게 가능한가? 신자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믿는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을 사는 현재 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아무런 흠도 없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동력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쪽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기어가 서로 이렇게 딱 아기를 맞추면 이쪽 동력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전달하는 보증이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소유를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신자가 믿음으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못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혹은 신앙의 어떤 노력과 경건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할례받았다, 중생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런 은혜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죄를 죽이는 모습으로 또 위의 것을 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냐?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죠.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더럽고 부패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들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우리들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놓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 우편에 앉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만 하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하늘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는 죽은 자인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신분은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채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신분은 하늘에 있으나 지금 몸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찰나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가 계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 그분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차원에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죠.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배 밑창 깊숙이 숨어있는 요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된 신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생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적극적 역사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고 또 죄를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한 인간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경험하는 새 생명의 실체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생명이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는 자지요. 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일상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생명의 능력이 아직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심령에 있는 이 생명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춰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 생명의 실체가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새 생명의 실체를 감지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뚜렷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은 저렇게 조그만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저들은 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변화되는 근본적 변화를 그는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 결혼이 정말 뭔지를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의 삶의 내용을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신자의 생명이 언제까지나 감춰진 형태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그때 그 새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신자들이 그때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불신자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최후 승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을 분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근본적 변화를 경험한 신자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늘 우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신자가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시험이에요. 그 예외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음란과 부정은 성적인 죄죠. 이 시대 가장 횡행하는 죄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죠. 물론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식욕, 성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정해져 있는 울타리 바깥에서 행해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을 없는 자처럼 이기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인 것으로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 탐심을 품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했죠. 그런데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해놓고 왜 또다시 땅에 있는 지체를 또 죽이라고 말하는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뭘 더 죽어야 될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로마서 6장 2절에도 나타나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기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거나 죄성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죄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는. 근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죄와 결정적인 이별을 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죄와 즉각적으로 분리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아직 죄성이 막 활개치는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혼돈스럽죠? 혼돈스러워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활개치는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진실인 것은 나에게도 진실이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나에게도 죄가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사실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되기도 하고 기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활개치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영생의 삶이요 새 생명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로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자가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정말 얹혀있던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속 시원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이전에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던 죄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엄청난 죄의 정력이 우리 안에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보시면 처음에는 상당히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못해지는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본성은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 중생한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죄와 싸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책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죄는 우리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싸워야 되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 받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신자다운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전 존재와 존재 영역과 새 생명의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 할 수 있고 성령을 떠난 순간 그는 범죄자가 되고 말아요. 따라서 성령을 떠나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죽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깨어있는 이성과 자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날카롭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으로 신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카롭게 대치되고 구분되는 형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활동은 주님의 활동이 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뜻과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객관적인 뜻과 원함을 우리의 주관적인 뜻과 원함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하세요. 모호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아주 예민하게 구분되게 만드십니다. 신자가 성령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죄를 죽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충동을 받고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충동을 받지 않는다면 날카롭게 구분되어지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굳이 죽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자는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주는 죄의 충동을 느끼고 삽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몰랐던 거죠. 사탄이 자신을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신이었습니다. 신자는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의 충동을 늘 느끼며 삽니다. 홀로 있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다 써보시면 정말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완고한 뜻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점점 기울게 하여서 마침내 그 뜻에 굴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서고 생각으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의지적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굴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날카롭게 대립되다가 이 날카롭게 대립되던 나의 강박한 뜻이 꺾여서 주님의 뜻을 자원해서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지정의가 새로워진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도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은 서로 혼동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에서 하나가 될수록 항상 나는 나로 그리고 예수는 예수로 남아 있습니다. 혼돈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나의 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주님과 병행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무한히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꺾여서 주님의 뜻과 하나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실제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데 무슨 찬송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입으로야 음악적으로야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타락한 땅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고 언덕 위에 높은 첨탑이 번개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이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로 아는 신자는요, 절대로 죄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떠납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거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전에는과 이제는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전에는 그랬지만,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가 아니라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죄가 내 삶의 왕자 이룰 수 없다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과 생각이 있어서 이런 토대 위에서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타락의 중심은 마음이고 회복된 신자의 삶의 중심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데 삶이 고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삶도 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낙심하거나 웬만한 일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부실함이 우리의 삶의 조속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이 휴화산처럼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휴화산이 언젠가는 폭발하듯이 언젠가는 폭발하겠지요. 이 마음의 분노, 악함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그럴듯하게 신사적으로 대우했다가 이제는 나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확 드러내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야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앞에 우리가 막 놀라죠. 우리는 이런 것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비방의 말도 버려야 되고 부끄러운 입의 말도 버려야 됩니다. 상스럽고 추잡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대변합니다. 쌍말들 하고 막 나가는 말들 하는 사람은 정말 경건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사람의 옷을 입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요 우리가 이미 입은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날로 새로워져가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변해져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상처를 받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진정한 삶의 실체가 드러날 때 보통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이런 구원의 도리를 정말 안다면 그런 상태로 안주하면서 구원의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확신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을 살면 좀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좀 가난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살면서도 아주 당당한 분들이 계시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도리가 자기 안에 자기를 점검하는 지식의 체계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총체적인 도리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 살 때 죄 죽임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한 한 어떤 신분적 차이도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마이나 수구두야인이나 할 것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미 거룩한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 마땅히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와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설교는 복음으로 듣는 반면 거룩하게 살라는 성화에 대한 메시지는 부담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화의 삶 역시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옛사람을 죽일 수 없고 내 결심으로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죽여도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죽일 만큼의 분량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내 바깥으로부터 와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또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과 오용으로부터, 이 죄성의 충동으로부터 저를 건져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옛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성화도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서 믿음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화도 무엇으로 되는가? 성화 역시도 믿음으로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차원에서 나아가 성화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함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크나큰 착각입니다. 성화는 행화의 참 행함의 차원이고 칭의는 의로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죽음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자가 전격적으로 처리된 그 바탕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새로운 출발을 했는가에 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어져서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화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의로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화의 진척의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화나 영화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믿을 때 다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떤 문제로 여겨야 돼요? 가장 근본적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새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화의 삶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죄의 잔재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이런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의지와 결심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가지게 되는데 세례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례는 옛 생명의 종말이요 새 생명의 시작이죠. 옛 생명의 종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충동과 유혹에 농락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로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짜여진 술수에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설사 넘어갔다 할지라도 곧바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생명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활 방식이 수반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새로운 생활 방식이란 부활의 빛과 능력 안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개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맞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효과는 목회자가 물을 뿌린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에 옮기는 영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다 현재 명령법이에요. 지속적으로 되풀어야 되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늘 찾고 구하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 찾으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을,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도록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생각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 안에 있지 않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로 들어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살아낼 턱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삽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시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돈이 다다. 이렇게 찰나적으로 여행도 하고 다니면서 또 술도 한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쾌락을 누리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는 생각으로 진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 진리를 파악하면 그 진리의 삶의 무게를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생각이 진리를 파악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의지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거 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종교의 열심으로 끌어오르고 그 고양된 어떤 상태를 막 유지만 하면 그게 마치 무슨 성령 충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과 나의 주관적인 뜻이 참에게 대립되는 것들을 이 양상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거기에 처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정상인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일은 바로 부활의 빛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내용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리심을 받은 신자답게 새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삶의 정당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하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 영적 신분이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아는 자로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인성과 성품과 삶의 내용 안에 아름답게 펼쳐져서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